민수기 10장 말씀은 그동안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인 광야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장입니다. 광야를 출발하는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나팔 신호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출발하고 행진할 때 이런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하고 저런 소리를 들으면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셨고 11절에서 28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29절 이하에서는 모세의 장인 호밥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는가 하면 첫 번 사흘길을 걸었던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팔 신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팔이란 은으로 만들어진 약 한 규빗 정도 길이 되는 나팔로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움직임을 지시할 때 신호용으로 불렀던 은나팔이었습니다. 먼저 두 제사장이 함께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이 다 회막으로 모이라는 말씀이었고 한 사람이 나팔을 길게 불면 천부장들, 대표자들만 모이라고 하는 신호여서 이 신호에 따라서 전체 백성이 모이기도 하고 대표들만 모이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진 신호를 하게 되는데 행진 신호를 할 때는 첫째 나팔을 불 때는 누가 움직이고 둘째 나팔을 불 때는 어느 집하고 움직이고 하는 네 그룹으로 형성되었던 광야의 네 진영들이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를 따라서 동쪽 진영, 남쪽 진영, 서쪽, 북쪽 진영들이 신호에 따라서 질서 있게 출발할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에 출전할 때 또는 백성들의 축제일이 돌아왔을 때에도 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갈 때에는 나팔을 불어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우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온 백성이 기도하게 했고 행사를 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온 백성이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팔 신호를 통해서 광야 백성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하나의 모든 일정들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또는 백성이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보조 방편으로 이 나팔 신호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 부분 11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제 첫째 해의 3월 초순경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지금이 둘째 해 2월 말경이니까 시내산 근처에 아마도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모든 준비가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10장 11절 말씀에서부터 21장 35절 말씀까지가 광야 유랑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기간이 대체로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서 여기에서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어려운 시험들도 많았던 그런 과정들입니다. 첫 번째 행진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행진인데 10장 11절에서 12장 16절 말씀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행진을 계속했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광야를 출발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2년 2월 20일에 광야를 출발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발하라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 진영을 출발했습니다. 이때가 성막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첫 번 출발이었고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 꽤 긴 거리를 걸어갔던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를 길게 설명해 두셨는데 제일 선두에 성막의 동편에 진을 쳤던 유다 진영에 속했던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앞장을 섰고 그 다음에는 레위 자손 가운데 게르손 종족과 므라리 종족들이 성막을 거두어서 성막을 운반해 나가는 행진이 두 번째 위치에 섰고 원래는 이 레위 지파가 제2 진영과 제3년 진영 사이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지만 첫 번째 출발했던 첫 진영인 유다 진영 다음에 게르손과 므라리를 배치하게 된 것은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지성물들을 운반해 올 터인데 그들이 그 지성물을 운반해 오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성막에 배치할 수 있도록 먼저 가서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한 진영 앞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진영에는 르우벤 진영에 속해 있었던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던 르우벤 지파와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행진을 이어갔고 그 다음으로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대열을 이루었고 그 뒤에 서편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뒤를 이었고 마지막 진영으로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들 성막의 북쪽에 진쳤던 마지막 진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마치 군대 움직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은 각자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하고 자기 순서를 따라야 하고 각자 역할을 또한 성실하게 잘 분담해야 되고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야 이 광야 공동체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자기 순서도 잘 지킬 줄 알고 또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파악해서 그 역할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유익보다는 전체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잘 협력해야 그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교회 생활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는 것처럼 모두 개인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지만 또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면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모세가 그 장인 호밥에게 같이 가나안으로 가자고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장인의 이름이 대체로 성경에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호밥이라는 이름도 있고 르우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세 가지나 되어서 혼란스럽지만 어떤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직책의 이름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기보다는 그의 직책이었던 족장이거나 또는 제사장이거나와 같은 두령의 호칭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동일인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가족들 가운데 이름이 혼재되어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름에다가 직책명이 추가되어서 세 종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에게 함께 동행한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일단 거절합니다. 이만큼 와서 내 모든 가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복 주신 것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함께 동행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광야 길을 잘 모르는데 이 광야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니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함께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권고합니다. 결국 모세의 장인은 그 간청을 듣고 원래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좋은 길잡이 노릇을 하면서 모세에게는 좋은 정책 자문관 역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을 돕는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하게 됩니다. 후의 역사가 많이 지나서 사사기 4장 16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의 사람인데 미디안 족속의 겐 지파에 속했던 사람인데 여리고에서부터 가나안으로 함께 올라와서 유다 지파들이 그했던 땅에 함께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광야 생활을 돕기 위해서 호박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광야 길의 안내자가 되게 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신세를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그 신세를 잊지 않고 나중에 이 모든 이 겐 족속들을 후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마치 유다 지파 일원이 된 것처럼 함께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갚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이 도와주어서 힘이 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나 돕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약속한 대로 후대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 또한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도움 받았을 때는 탈 수 있는 대로 사랑의 빚을 빚으로 남기지 말고 갚아나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 더 좋은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름다울 것이라 보입니다. 처음 3일길 가는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3일길이라고 하는 말을 꼭 3일 동안 갔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말할 때의 관용법처럼 사흘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흘길 갔다는 말이 매우 많죠. 예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갔을 때에도 사흘길을 갔다 그러는데 또 오늘 여기 말씀에도 사흘길을 갔는데 그 사흘길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까지 갔다는 것인데 실제로 가데스까지 숫자적으로 3일을 가기는 어려울 만큼 먼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첫 번째 구간을 다 잘 행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하셨고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서 행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하루를 멈추었을 때는 이제 우리와 또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험한 광야길, 낯선 길을 처음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갔고 하루를 멈출 때에는 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불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편안히 하루를 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 행진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시고 지켜주셔서 무사히 첫 번째 구간을 잘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구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돌보심 속에 아침 저녁으로 돌보시는 축복 속에 잘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행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가면 하나님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앞에서 뒤에서 지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잘 광야길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날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